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새벽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 백악관 국가안보 부사관은 북한과의 확실한 진전이 더뎠지만 대화와 진전을 위한 문은 여전히 열려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브라이언 부사관은 30일 워싱턴의 민간단체 국익연구소가 개최한 가장 긴 전쟁 한국전 70년 화상 세미나 축사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대로 미국은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의 지도력 아래 밝은 경제적 미래를 성취하는 것을 보고 싶어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우리는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제시한 목표를 달성하고 관여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미국과 북한의 관계를 완전히 바꾸고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며 한반도의 비핵화를 이루고 한국 사람들을 위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를 보장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도발을 피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 의무를 준수하며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협상에 복귀할 것을 계속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현재 미한 동맹이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는 점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자국 내 일부 미국 언론사에 활동과 관련한 정보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이를 중국 내 미국 일부 미국 언론사에 대해 경영과 관련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AP통신과 UPI통신, CBS, NPR 등 4개 매체는 이날부터 7일 이내에 직원과 재무, 부동산 등의 정보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자우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 정부의 중국 매체 탄압에 따른 상응 조치라며 정당한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중국 거대 통신 장비 업체인 화웨이 등의 장비 구매에 미국 기업들이 정부 보조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미 연방통신위원회는 30일 성명에서 중국의 두 기업을 국가안보 위협으로 공식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연방통신위원회는 화웨이와 ZTE가 제공하는 장비와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유지, 개선하는 등 어떤 방식으로든 이 회사들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 사용을 금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미국 기술 업체들은 연간 83억 달러 규모인 연방통신위원회의 보조금을 화웨이와 ZTE 장비 구매에 이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 연방통신위원회는 이 두 회사가 중국 공산당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며 중국 회사들이 미국 시민들을 감시하고 대규모 산업 스파이 활동에 연루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통신사들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 때문에 이 두 회사의 장비를 사용해왔습니다. 미국이 주요 7개국 G7 대면 정상회의를 8월 말 개최하길 희망한다는 뜻을 일본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정상회의가 8월 말 열린다면 아베 신조 총리가 기꺼이 미국을 방문해 참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의를 8월 말로 앞당긴 이유에 대해 외교적 성과를 통해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6월로 예정된 G7 정상회담도 면대면으로 진행할 계획을 밝혔지만 코로나 사태가 나아지지 않자 9월로 연기한 바 있습니다. 호주 정부가 이를 새로운 국방전략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는 인도태평양을 전략적 경쟁이 고조되는 진원지라고 부르며 새 국방계획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호주는 앞으로 10년간 1,800억 달러 이상을 투입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침략을 저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국방력을 구축할 전망입니다. 모리슨 총리는 최근 인도와 중국, 남중국해 및 동중국해의 분쟁 지역에서 보았듯이 영토 주장에 대한 긴장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 지역은 우리가 사는 곳이며 강압과 패권으로부터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주권적인 것을 원한다면서 이 지역에 더 관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홍콩 국가보안법 발효 첫날, 홍콩에서 시민 300여 명이 체포됐습니다. 이를 홍콩에서는 1997년 영국으로부터의 홍콩 반환을 기념하기 위해 수천 명의 시위대가 거리로 나왔습니다. 시위대는 홍콩 독립과 끝까지 저항이라는 표어를 들고 홍콩 보안법에 반대하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이에 홍콩 경찰은 시위대에 물대포를 쏘고 후추 스프레이를 뿌리는 등 시위대 진압에 나섰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지원이었습니다.
출발 뉴스 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일 목요일 새벽 BOA 출발 뉴스쇼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도성민입니다. 먼저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미국과의 대화에 다시 나와야 한다고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말했습니다.
Tangible progress has been slow, but the door to dialogue and progress remains open.
미국 국무부는 스티븐 비건 부장관 겸 대북 특별대표의 한국 방문과 관련해 이 시점에서 어떤 여행도 발표할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오는 11월 미국의 대통령 선거 전에 미북 간 대화가 한 번 더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북한 지역은 가끔 구름 많이 끼겠고 개성과 강원도 평강 지역에 오후에 5에서 40mm 정도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삼지연이 8도, 평양 해주 신의주가 20도에서 시작되겠고 낮 최고기온은 삼지연이 23도, 중간 강계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0.5에서 2m, 서해 앞바다는 0.5m로 잔잔하겠습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미국과의 대화에 다시 나와야 한다고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말했습니다. 현재 미국과 한국의 동맹이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김카니 기자의 보도입니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30일 북한과의 확실한 진전이 더뎠지만 대화와 진전을 위한 문이 여전히 열려있다고 말했습니다.
Tangible progress has been slow, but the door to dialogue and progress remains open.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이날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국익연구소가 개최한 가장 긴 전쟁, 한국전 70년 화상 세미나 축사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대로 미국은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의 지도력 아래 밝은 경제적 미래를 성취하는 것을 보고 싶어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관여와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제시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We're committed to engagement and to achieving the goals set forth at the Singapore summit.
특히 미국과 북한의 관계를 완전히 바꾸고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며 한반도의 비핵화를 이루고 한국 사람들을 위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브라이언 부장관은 북한이 도발을 피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무를 준수하며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협상에 복귀할 것을 계속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We continue to call on North Korea to avoid provocations. Abide by obligations under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and return to sustained and sustained.
아울러 현재 미한 동맹이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It is an alliance forged in the crucible of war and one that remains the linchpin of peace and security for not only the Korean Peninsula but for the entire Indo-Pacific.
미한 동맹은 전쟁의 역경 속에서 형성된 것이고 한반도뿐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보를 위한 핵심 축으로 남아 있다는 겁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한국전쟁 발발 이후 70년의 시간 동안 미국과 한국은 가장 친한 친구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전쟁 이후 300만 명 넘는 미군이 한국에 주둔했고 한국전쟁 때에는 150만 명 이상의 미군이 참전하는 등 미국과 한국 군대가 함께 훈련하고 보초를 섰다는 겁니다. 그 결과 한반도의 미국과 한국의 병력이 세계에서 가장 상호 운용성이 있고 역동적이라고 밝혔습니다.
As a result, our forces on the Korean Peninsula are the most combined, interoperable, and dynamic militaries.
미국과 한국은 함께 한반도에서 평화를 유지해 왔고 북한의 지속적인 위협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는 겁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미국과 한국의 관계는 군사 동맹 그 이상이라고 밝히며 지난 70년 동안 중요한 경제 협력을 해왔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초반부터 한반도를 행정부의 우선순위로 삼았다며 최근 양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에 대응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한 것을 예로 들었습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때때로 의심의 여지 없이 두 나라 사이에 어려운 협상을 필요로 하는 경제와 국방 관련 사안들이 있겠지만 그것들은 해결될 것이고 우리는 결과적으로 더 강해질 것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미북 협상이 교착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관련 언급도 뚜렷하게 줄었습니다. 비핵화 협상은 한때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외교 사안이었지만 대선 국면에서 관심 밖으로 밀려난 것으로 보입니다. 박경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5일 미 대선의 승부처 중 한 곳인 위스콘신주를 방문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야당인 민주당을 향해 뼈있는 농담을 던졌습니다.
So which is the toughest nation to deal with? Is it China? Is it possibly Russia? Or is it maybe North Korea?
어느 나라가 가장 다루기 힘드냐? 중국이냐, 러시아냐, 아니면 북한이냐라는 지인의 질문에 자신은 아니다, 다루기 가장 힘든 나라는 미국에 있는 민주당이라고 대답했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경쟁자인 민주당의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을 강도 높게 비난하며 그가 대선에서 승리한다는 것을 상상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의 최대 관심사가 재선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한때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외교 어젠다였던 미북 관계가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이라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대북 정책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계속되는 침묵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해 백악관은 이번 달에 역사적인 싱가포르 1차 미북 정상회담 2주년, 또 판문점 정상회동 1주년과 관련해 별도의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 존 볼튼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최근 회고록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상외교를 강도 높게 비판했을 때도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은 볼튼 전 보좌관에만 집중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 자신의 트위터에 볼튼의 어리석은 주장이 미북 관계를 망쳤고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볼튼 전 보좌관을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미북 관계 현안이나 향후 개선 방안 등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올해 들어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북한 관련 이야기를 꺼낸 것도 찾아보기 힘듭니다. 지난 5월 2일 트럼프 대통령은 신변 이상설 속에 20일 만에 공개석상에 나타난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 건강한 모습을 보게 돼 기쁘다며 짤막한 글을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올해 들어 북한과 관련한 트럼프 대통령의 첫 트위터 글이었는데 약 4개월여 만이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석상에서 북한 관련 발언을 한 것은 지난 3월 5일이 마지막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미 폭스뉴스가 펜실베니아주에서 주최한 타운홀 행사에서 재선에 성공할 경우 북한과의 진전을 위해 어떤 구상을 갖고 있느냐는 질문에 원론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The bottom line is I have a very good relationship with him. I cannot guarantee anything, but for three years we've spent nothing.
김 위원장과 매우 좋은 관계를 맺고 있으며 제재는 유지되고 있고 북한과 전쟁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핵심이라는 설명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따금 시사하는 것처럼 김정은 위원장과 개인적인 소통을 이어가고 있는지는 분명치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확인된 두 정상 간 소통은 지난 5월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과 관련한 협력 의사를 전달한 친서입니다. 당시 미 정부 고위 관계자는 친서가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 세계 지도자들과 관여하는 노력의 일환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소통을 계속하길 고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여정 제1부 부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친서에서 북미 관계를 추동하기 위한 구상을 설명했다고 확인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스티븐 비건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의 한국 방문과 관련해 이 시점에서 어떤 여행도 발표할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실 관계자는 30일 미국과 한국이 비건 부장관의 한국 방문을 조율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한 VOA 질의에 이같이 대답했습니다. 앞서 한국과 일본 언론들은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비건 부장관이 방한을 추진하고 있으며 오는 7일부터 2박 3일 일정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 전에 미북 간 대화가 한 번 더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청와대는 이 미국에도 이런 뜻을 전달했다고 전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지난 30일 유럽연합 EU의 샤를 미셸 정상회의 상임의장과 우르줄라 폰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과 가진 화상 정상회담에서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 이전에 미북 간 대화 노력이 한 번 더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이같이 말하면서 미 북이 다시 마주앉아 대화를 나누도록 한국은 전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고 이를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회담에서 그동안 어렵게 이룬 남북관계의 진전과 성과를 뒤로 돌릴 수는 없다는 게 확고한 의지라며 인내심을 갖고 미국과 남북한 3자 간 대화 모멘텀을 유지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이 발언은 미셸 상임의장이 문 대통령에게 보다 더한 안전과 안보로 이어질 해법을 찾기 위한 문 대통령의 노력을 환영한다며 미북 협상 재개를 촉구한 데 대한 답변으로 나왔습니다. 문 대통령은 EU가 미국과 남북한 사이의 대화와 한국의 대북 정책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일관되게 지지해 주는 데 감사한다며 미북 간 대화 노력에도 EU가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미북 정상회담은 핵 문제나 대북 경제 제재 문제 등의 매듭을 풀기 위한 첫발이자 디딤돌이라고 강조해 문 대통령이 언급한 미북 대화가 사실상 정상회담을 의미하는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미북 정상회담과 관련한 미국, 북한과의 물밑 조율 여부에 대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이후 청와대와 백악관이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며 문 대통령의 이런 생각은 미국 측에도 전달됐고 미국 측도 공감하고 노력 중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미북 대화와 남북 대화는 별개로 움직이지 않는다며 미북 정상회담 추진과 동시에 남북관계 개선 노력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앞서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는 지난 29일 미국에서 화상으로 진행된 한 포럼에서 북한의 비핵화 협상과 관련한 외교의 문이 열려있다고 밝히면서 대화 재개 의지를 피력한 바 있습니다. 비건 부장관은 그러나 미국 대선 전 미북 정상회담 개최 여부에 대해선 아마도 그럴 것 같지 않다며 성사 가능성을 낮게 전망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핵무장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 간의 경쟁은 북한이 악용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를 놓고 두 나라 간 신뢰 구축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이 입을 모았습니다. 김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통 카네기 칭화 국제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은 30일 미국과 중국이 벌이는 핵무장 경쟁이 북한에게 정치적으로 악용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US-China arms race firstly provides a political opportunity for North Korea to exploit.
자오 연구원은 이날 카네기 국제평화기금에서 미국과 중국의 핵무장 경쟁을 주제로 열린 인터넷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이미 중국과 미국 사이의 안보 딜레마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오 연구원은 그 예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를 들었습니다.
The threat is there in South Korea to defend South Korea from North Korean missile threats, but that somehow creates...
사드는 한국을 북한의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배치됐지만 중국의 중대한 우려 사안이 되면서 중국이 매우 강하게 반응한다는 겁니다. 자오 연구원은 이것이 미중 간 전략적 안정성은 물론 한국과 중국의 전반적인 관계도 악화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려는 움직임은 주로 중국의 군 역량 증대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만 북한에는 위협적인 상황 전개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 US is trying to reintroduce, medium-range land-based missiles to this region.
미국이나 한국, 일본의 중거리 미사일은 북한의 실질적인 위협이 될 수 있고 따라서 북한이 더 강력한 핵무기를 추구하려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리아나 마스트로 조지타운 대학 교수도 이 같은 의견에 동의하며 핵무기와 관련해 미국의 대중정책과 대북정책은 다르기 때문에 북한은 위협으로 느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Of course, North Korea is going to see this as a threat. Because unlike U.S. policy towards China, the United States absolutely wants to be able to get rid of all North Korean nuclear weapons.
중국에 대한 미국 정책과는 달리 미국은 충돌 시 한반도에서 핵무기가 사용되는 위험을 없애기 위해 모든 북한 핵무기 제거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수잔 손튼 전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대행은 미사일 방어 체계에 대한 미국의 의도와 관련해 중국이 미국과의 논의에서 늘 신뢰만 쌓은 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미사일 방어 체계 배치 문제와 관련해서 더 그랬다는 겁니다.
In particular, some discussions of the deployment of missile defense to defend against North Korean missiles, nuclear missiles.
손튼 전 대행은 북한에 대응한 미사일 방어 체계에 대한 미국의 설명에 완벽한 일관성이 있었던 건 아니라면서 이것이 중국에는 의구심을 늘렸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스터로 교수는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막을 수 있으면 중국의 ICBM도 막을 수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Any system that can intercept the North Korean ICBM can also intercept the Chinese ICBM. I think the thing that could be done has to do with saturation.
한반도의 미사일 방어 체계 배치와 관련해 미국이 중국을 설득하기 위해선 미사일 방어 체계가 어느 한계점을 지나가면 포화 단계에 이른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중국이 핵무장과 관련해 서로 협력하기 위해선 두 나라가 미사일 방어체계의 역내 배치와 관련한 사안부터 시작하는 게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BOE 뉴스 김양규입니다.
올해 상반기 미국 의회에 상정된 한반도 관련 안건은 모두 12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년보다 미한동맹 관련 사안에 집중됐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 상반기 미 상원과 하원에 상정된 한반도 관련 법안과 결의안은 총 12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3월 중순부터 시작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국면에 상정된 안건만 총 10건에 달합니다.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은 해인 만큼 올 상반기 안건은 미한동맹 관련 사안에 집중됐습니다. 6월 상하원에는 한국전쟁과 미한동맹 70주년을 기념하며 양국 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결의안이 동반 상정됐습니다. 상원에선 외교위 동아태소위원장인 코리 가드너 의원과 민주당 간사인 에드워드 마키 의원, 하원에선 외교위 아태소위원장인 아미베라 의원과 공화당 간사인 테드 유호 의원이 초당적으로 발의에 참여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민주당의 마키 상원 의원과 베라 하원 의원은 미한 상호 방위 조약 유지 등 미한동맹 강화를 위한 법안 같이 갑시다 법을 각각 상하원에 동반 발의했습니다. 이 밖에 올 상반기 코로나 사태 와중에 상하원에 발의된 안건은 북한에 억류됐다 송환된 직후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의 사망 3주기 추모 결의안과 대북 인도 지원 강화 법안, 위헌적 대북 전쟁 예방 법안 등입니다. 이 중 상원의 원비호 추모 결의안은 그의 사망 3주기를 나흘 앞둔 지난 6월 18일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됐습니다. 올 상반기 본회의를 통과한 안건은 지난 1월 상원이 채택한 미한동맹 지지 결의와 지난 3월 하원을 통과한 미북 이산가족 상봉 촉구 결의와 법안 등 총 4건입니다. 상원의 이산가족 상봉 법안도 신속한 처리가 주목됐지만 의회가 돌연 코로나 국면에 접어들며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렸습니다. 106대 회기 현재 의회에 계류 중인 한반도 관련 안건은 총 22건입니다. 이 중 14건은 지난해 처리되지 못하고 106대 회기 마지막 해인 올해로 넘어온 안건입니다. 하원에 계류 중인 한국전쟁 종식 촉구 결의안과 미한동맹 지지 결의안은 꾸준히 추가 지지 의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로칸나 의원이 상정한 한국전 종식 촉구 결의안은 현재 총 44명의 의원들이 지지자로 서명했습니다. 또 상원의 새 대북 제재 법안인 리드 액트와 하원의 푸에블로호 반환 촉구 결의안, 북한 강제 수용소 철폐 촉구 상하원 동반 결의안이 계류 중입니다. 하반기에 접어들며 의회가 매년 의결하는 국방수권 법안에 올해도 한반도 관련 안건이 포함될지 주목됩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미군의 신형 개조 전술 핵폭탄인 B-61의 12 생산을 위한 성능시험 평가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북한의 지하 핵시설에 탁월한 것으로 평가받는 이 무기는 내년 회계연도에 생산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의 3대 핵무기 개발기관인 샌디아 국립연구소는 29일 B-61-12 중력 전술 핵폭탄의 첫 생산에 앞서 운용성과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시험하는 기술 평가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발표했습니다. B-61-12 중력 전술 핵폭탄은 미국이 추진하는 핵무기 현대화 계획의 핵심 중 하나로 지하시설 타격에 효과적이어서 핵 벙커 버스터로도 불립니다. 이 사업은 50년 이상 된 노후화한 기존 B-61 계열 폭탄을 개조해 성능을 최신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번 기술평가는 B-61-12 수명 연장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노후한 핵무기의 충격, 진동, 낙하, 극심한 온도, 대량의 전자파 등의 물리적 시험을 가했다고 샌디아 국립연구소는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실험은 앞으로 개발하게 될 B-61-12의 성능이 의도대로 작동할 수 있는지를 판단한 중요한 이정표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비행시험을 포함한 고도의 컴퓨터 알고리즘 기반 성능실험을 동반했으며 핵무기 부품과 체계, 탄두의 통합성을 검증함으로써 의도하지 않은 폭발이나 허가되지 않은 무기 사용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성능 개조를 통해 내년 회기 연도에 처음 생산될 B-61-12는 기존 전술 핵폭탄보다 수명이 최소 20년은 연장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는 지난해부터 올해 사이에 진행한 F-35A, B, C 세 종의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의 B-61-12 투하 시험 사진들을 최근 공개했습니다. 프랭크 로즈 전 국무부 군축, 검증, 이행 담당 차관보는 30일 VOA에 B-61-12는 엄밀히 말하면 새로 생산하는 것이 아닌 노후화한 기존 핵무기를 혁신화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B-61-12 생산은 향후 미국과 핵무기 공유협정을 맺고 있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5개 동맹국, 독일, 벨기에, 네덜란드, 이탈리아, 터키 전투기들과의 상호 운용성을 통해 전반적인 확장 억지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인도 태평양의 경우 지하 핵시설 겨냥에 특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향후 B2 전략 폭격기 등의 전개를 통해 북한의 모든 핵심 표정물을 파괴할 수 있다는 명백한 신호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미한 연합사령관은 미국이 조건에 기초해 한국의 전시작전 통제권을 전환하는 계획을 이행하는 데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또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에 대해서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미한연합사령관은 한미동맹재단과 주한미군 전우회가 1일 서울에서 개최한 제6회 한미동맹포럼 초청 강연에서 미국은 미래연합사령부와 연합방위태세를 한국군 대장이 주도하는 계획이 성공적으로 이행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So let me be very clear up front. The United States is firmly committed to the successful execution of this alliance plan.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많은 사람이 조건을 기초로 한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계획에 관심을 갖고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 명확히 말하자면 미국은 궁극적으로 연합사와 연합방위를 한국군 대장이 이끄는 동맹의 계획이 성공적으로 이행돼야 한다는 데 굳은 의지를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한 양국은 전시작전 통제권이 한국군으로 전환되면 미래 연합사령부의 사령관은 한국군 대장이, 부사령관은 미군 대장이 각각 맞는 지휘 구조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의 발언은 이 같은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계획을 지지하며 이 계획의 성공적 이행을 강조한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계획에 포함된 핵심 군사능력 확보와 개발에 대한 한국과 한국 국회의 의지는 조건을 완전히 충족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며 군사동맹의 진정한 힘은 상호 신뢰와 협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연합사에 구축된 연합 결심 체제는 깨뜨릴 수 없는 강점이라며 연합사가 존재하는 한 균형 잡힌 결심 수립 절차와 미한 군사위원회 지침 하달 구조는 계속 지켜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작년 한 해에만 그 이전 3년간 진행했던 것보다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에 더 많은 진척이 있었다면서도 전환 조건을 완전히 충족하려면 아직 할 일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전시작전권 전환을 위한 미한 연합 검증 평가는 1단계 기본 운용 능력, 2단계 완전 운용 능력, 3단계 완전 임무 수행 능력 검증 평가 순으로 진행됩니다. 미한 두 나라는 지난해 8월 1단계 기본 운용 능력 평가 훈련을 실시했고 올해 하반기 2단계 완전 운용 능력 검증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이와 관련한 미한 연합 훈련을 제대로 할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또 일각에서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제기한 데 대해선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습니다.
These are wildly speculative statements. We remain fully committed to the mission and the defense of the Republic of Korea.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강연 후 질의응답에서 미국이 독일에서 9,500명의 미군을 철수한다는 방침인데 한국에서도 유사한 일이 벌어질까 우려된다는 문제 제기에 그런 의혹 자체는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미국은 여전히 임무와 한국 방어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미한 연합훈련 시행과 관련해선 신종 코로나 유행병 때문에 전방기 연합지휘소 훈련을 연기할 수밖에 없었고 연 2회 전국급 훈련 효과를 따라잡을 수는 없었다며 전국급 연합훈련은 연합준비태세에 필수적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한국전쟁 당시 스미스 부대의 패배를 거론하면서 이런 교훈을 절대 되풀이하지 않도록 강도 높은 훈련을 지상과 공중에서 해야 한다며 상시 전투태세를 의미하는 Fight Tonight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북한의 국경 봉쇄에도 불구하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진단 시약 등 지원 물자가 계속 북한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세계보건기구가 밝혔습니다. 북한의 코로나 의심 환자는 관리를 위해서 모두 지정된 병원에 격리된다고 전했습니다. 지다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30일 북한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강화를 위해 개인 보호 장비와 다른 의료용품들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에드윈 살바도르 세계보건기구 평양 사무소장은 코로나 대응 현황과 향후 계획을 묻는 VOA 질의에 관한 서면 답변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1,000건의 코로나 바이러스 진단을 지원하기 위한 프라이머 프로브 검출 세트가 이미 평양에 도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국에서 발송된 개인 보호 장비 900개와 코로나 바이러스 진단 시약이 지난주 북한 보건성에 기증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아랍에미리트 UAE의 두바이에서 추가로 발송되는 2,000개의 개인 보호 장비가 곧 평양에 도착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살바도르 소장은 북한 당국이 국경을 여전히 봉쇄하고 있다고 밝히며 이런 상황 속에서도 대부분의 북한 주민들이 보건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백신 등 의약품과 의료용품의 대북 수송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살바도르 소장은 대북 지원 물품들이 중국 다렌을 통해 북한 남포항구와 신의주로 반입되고 있으며 국내 유입 전 국경에서 10일간 소독과 검역 절차를 거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북한 내 코로나 발병 상황을 묻는 VOA 질문과 관련해 북한 보건성이 코로나 관련 상황과 대책에 관해 매주 공유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북한 내 코로나 확진자와 외국인 격리자가 없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보건성이 19일 제공한 주간 보고에 따르면 총 922명이 코로나 진단검사를 받았고 결과는 모두 음성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난달 7일 이후 443명이 격리됐고 이달 6일부터 19일까지 2주 동안 204명이 신규 격리 해제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최초 발병 발표 이후로부터 북한 내에서는 총 누적 격리 해제자가 25,551명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19일 현재 225명이 격리 중이며 이들 모두 북한 국적자라고 통보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격리자들은 주로 항구나 신의주 당둥 육로 국경에서 일하는 노동자들로 이들은 북한에 수입되는 물자를 다룬 이후 격리가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살바도르 소장은 북한 내 코로나 의심 환자들은 관리를 위해 증세 정도와 상관없이 모두 지정된 도 혹은 군단이 병원에 격리된다고 밝히면서 경증 의심 환자들을 위한 자가 격리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밖에 살바도르 소장은 북한의 중앙위생방역소가 표준 실험실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지방 연구소 등 15개의 연구소가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 기관으로 지정됐다고 밝혔습니다. 후에 뉴스 지다겸입니다.
북한의 인도주의 위기와 재난 위험도가 세계에서 39위를 기록했습니다. 북한은 높은 위험도가 지속되는 국가로 꼽혔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북한의 인도주의 위기와 재난재해 위험도가 전 세계 191개국 가운데 39번째로 높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유럽연합과 유엔의 인도주의 지원기구 간 상임위원회는 30일 발간한 2020 위험지수 보고서에서 북한의 위험지수가 10점 만점에서 5.2점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4.7점으로 전 세계 55위를 기록했던 지난해보다 더 악화한 겁니다. 위험지수는 자연재해와 무력충돌에 따른 위험성, 취약성, 관리능력 등 50개 지표를 토대로 인도주의 위기와 재난발생 위험지수를 산출하는 것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위험도가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북한인 자연재해가 10점 만점에 5.1점으로 나타났고 특히 홍수와 태풍이 각각 7.4점과 6.3점으로 높았습니다. 또한 가뭄이 3.3점, 전염병이 2.8점으로 집계됐고 지진과 쓰나미 위험도는 4.9점과 4.6점을 기록했습니다. 사회 경제적 취약성은 5.8점, 전체적인 취약성은 4.7점으로 나타났고 개발과 궁핍도는 8.4점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또 보고서는 각국의 위험도를 매우 높음과 높음, 중간, 낮음, 매우 낮음 등 5단계로 분류하면서 북한을 두 번째 단계인 높음에 포함시켰습니다. 특히 보고서는 지난 3년간 통계를 기반으로 위험도가 악화하고 있는지, 개선하고 있는지, 혹은 지속되고 있는지를 산출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을 이란과 모잠비크, 온드라스, 이집트 등 25개국과 함께 높은 위험도가 지속되는 그룹에 포함시켰습니다. 한편 이번 보고서에서 위험지수가 가장 낮은 국가는 10점 만점에서 0.6점을 받은 핀란드로 나타났고 0.9점을 받은 노르웨이와 에스토니아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인도주의 위기와 재난 위험에 가장 노출된 나라는 8.6점의 높은 점수를 받은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이 꼽혔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각각 3.4점과 2.1점으로 위험도가 낮은 나라로 분류됐습니다. 유럽연합과 유엔 인도주의 지원기구 간 상임위원회는 각국 정부와 구호단체 등의 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매년 위험지수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지난 2018년 북한에서 송환된 미군 유해 가운데 24구의 신원이 지난 두 달 동안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미 국방부 산하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국 DPAA의 한국계 미국인 인류학자 제니진 박사는 지난 30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55개 상자에 담겨온 259 가운데 신원이 확인된 유해가 68구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과 유해 송환 협상에 참여했던 진 박사는 최근 한국으로 귀환한 한국군 유해 147구의 분류와 송환 과정을 주도하기도 했습니다. 백성환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한국전 참전용사 147명의 유해가 미국을 거쳐서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박사님이 직접 신원 확인한 유해들이 맞죠?
네, 맞습니다. 이 유해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난 1년 반 정도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서 한국군으로 판명이 돼서 이번에 송환을 했습니다.
네. 그 뭐 유해다 이렇게 부릅니다만 사실 한 분 한 분이 참전용사란 말이죠. 이렇게 사후에 남아 유해를 일일이 감식해서 한국군으로 분류를 했던 당사자로서 느끼는 감정은 이번에 좀 특별했을 것 같습니다. 어땠습니까?
네, 이번 같은 경우는 특히 한국 측에서 그 147구 중에서 7분의 신원을 확인을 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어떤 상황에서 실종이 되었었고 부터 시작해서 어떤 유족이 한국에서 기다리고 있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미리 알 수가 있어서 더욱더 의미가 좀 특별했습니다. 참 짠한 그런 순간들이었는데요. 특히 네. 저 같은 경우는 저희 할아버지도 이북에서 내려오셨고 전쟁 중에 내려오셨고 한국군으로 또 참전을 하신 분이셨기 때문에 더더욱 제가 좀 짠했어요.
네, 이 원래는 그 북한 땅에 묻힌 미군 유해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하와이 감식소로 옮겨온 것들이 맞죠?
네, 그렇죠. 북한에서 미군 유해라고 이야기를 하고 줬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인지하고 받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도 미국에 건넬 때는 미군 유해로 알고 보낸 것이었겠죠. 어떻게 이렇게 한국군으로 분류가 됐습니까? 그럼
미군 추정 유해로 이제 저희에게 줬는데 뼈만 사망 도구는 인종 구분이 사실 쉽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머리뼈가 다 남아있는 경우에는 인종 구분이 가능하지만 그렇게 상태가 보존 상태가 좋은 유해들이 별로 없었고요. 그런 상태에서 북한 측에서 이게 미군인지 뭐 한국군인지 이렇게 분류하는 작업은 아마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 같이 받았습니다.
네, 한국으로서는 뭐 굉장히 반가운 일인데 원래 미군 유해라고 받은 것들 중에서 이렇게 147구가 한국군 유해였다면 상대적으로 북한으로부터 받은 미군 유해 비율은 얼마나 줄었습니까?
미군 유해 비율이 그렇게 뭐 줄었다고 보기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받고 나서 이제 유해를 육안으로 감식을 했을 때 그 중에서 한 30% 정도는 미군이 아닐 것으로 저희가 추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이제 다른 방법, 뭐 DNA 기법이나 뭐 동의원서 이런 여러 가지 다른 방법들을 결합을 해서 보니까 저희가 처음에 추정했던 그 30%가량이 미군이 아닐 것이다 생각했던 게 맞았습니다.
그럼 뭐 육안으로 그렇게 구별할 수 있다라는 것도 사실 놀라운 일인데 아무튼 그 두 차례에 걸쳐서 각각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8개 상자와 또 나중에 받은 55개 상자에서 한국군 유해가 147구나 나왔다면 상당히 많은 거 아닌가요?
네, 적지는 않죠. 많은 숫자가 맞습니다. 한 30%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55개의 상자를 받았고 208개의 상자를 받았지만 네. 이게 실제 그 안에 들어있던 사람 수는 그것보다 훨씬 많았거든요.
네, 그 DPA 내부에서 전부 미군 유해인 줄 알았는데 처음에 한국군 유해가 너무 많은 거 아닌가 이런 뭐 놀라거나 실망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분위기는 없었는지 좀 궁금하네요.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저희가 한국군하고 함께 싸웠잖아요. 그래서 함께 싸운 자리에서 이렇게 유해가 같이 돌아와서 저희가 이분들을 감식해서 한국으로 다시 송환할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기쁘게 생각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네, 앞서도 그 확인 기법을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이게 뼈를 가지고 미군이다 한국군이다 분간한다라는 게 상당히 신기한 일이거든요. 어떤 기법을 쓰면 그런 차이를 알아낼 수 있는 건지 또 뭐 어떤 특성이 있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네, 저희가 일단 육안으로 뼈를 봤을 때 한국군이 일단 키가 작고 몸집이 작기 때문에 처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게 그런 것들이었어요. 네. 그래서 물론 그것만 가지고 한국군이다 미군이다 판단할 수는 없지만 일단 그러한 것들을 뼈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특징을 저희가 기반으로 일단 한국군 추정을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DNA를 썼고요. DNA를 일단 쓰면 어느 인종인지가 대충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정보를 바탕으로 저희가 한국 군과 미군을 분류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미군 유해의 신원을 확인하다가 중간에 한국군으로 밝혀지면 어떤 절차를 거칩니까? 뭐 따로 분류를 해놓고 그때 한국에 통보를 하고 그렇게 하나요?
네, 저희가 이게 한국군 추정 유해가 있다는 사실을 일단 먼저 한국 국방부에 통보를 했고요. 네.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이제 실무 차원에서 조금 더 나올 때마다 대충 이 정도 숫자가 될 것 같고 이러이러한 이유로 한국군 추정한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계속 통보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와 한국 국방부는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협조를 해 나가다가 이제 저희가 분석이 완료되면서 이번에 송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한국에서 발굴된 한국전 참전 미군 전사자 유해 6구죠. 이번에 미국으로 돌아왔죠. 그것도 직접 인수하셨나요?
네, 6.25 70주년 기념식에서 저희가 147구를 한국 측에 돌려보내고 그다음에 한국 측에서 저희에게 미군 추정 유해 6구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추정 유해가 그 다음날 한국을 떠나서 하와이 시간으로 지난주 금요일에 여기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저랑 저희 팀원들이 나가서 유해를 받아서 저희 기관으로 옮겼습니다.
네, 자 그러면 그동안 활발히 진행되어온 미군 유해 신원 확인 작업은 어떻게 진행 중인지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하면서 감식 작업이 여전히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인가요? 어떻습니까?
네, 이제 저희가 재택근무를 시작한 지 벌써 이제 세 달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직까지도 다시 저희가 출근을 하고 있지는 않고요. 필요한 경우에만 허락을 받아서 저희 랩에 들어가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군 이번에 송환 관련해서도 그거는 유해를 봐야 되기 때문에 랩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저희 저희 팀원들만 계속해서 랩으로 출근을 했습니다.
네, 그렇게 달라진 환경,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감식 작업이라든지 환경이 바뀐 뒤에는 한 몇 분의 신원이 추가로 확인이 됐죠?
아, 그런데 놀랍게도 저희가 비록 재택근무를 하지만 사실 신원 확인율은 훨씬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부터 지금까지 한국전에서 신원 확인된 분들이 30분이 되는데요. 그중에 26분이 올해 4월 이후에,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한 재택근무를 시작한 다음에 신원 확인이 됐습니다.
아, 오히려 뭐 가속도가 붙었다 이렇게도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2018년 북한에서 미군 유해 상자 55개가 송환이 됐었습니다. 당시 미북 1차 정상회담 이후에 이뤄진 성과였기 때문에 특히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한 2년이 지금 지났습니다. 그동안 신원 확인 성과를 좀 알려주시죠.
네, 저희가 그 상자를 받은 게 2018년 7월인데요. 네. 그때 상자 받자마자 저희가 유해에 대한 감식을 빠르게 진행을 해서 약 250분이 그 안에 상자 55개 안에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고 신원 확인 작업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중에 이제 이번에 77구가 한국군 판정돼서 한국으로 돌아간 것이고 그중에 68명의 미군이 신원 확인된 상태입니다.
아, 그럼 미군만 따지면 그 이후로 24구가 더 추가로 신원 확인이 된 거군요.
그렇죠.
네. 가장 네. 최근 받은 그 55개 상자 말고도, 그동안 진행해온, 유명한 그 K208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또, 뭐, 그 이전에 받거나 발굴해온 유해를 모두 포함하면 몇 분이나 신원을 밝혀내셨죠?
6.25가 끝난 다음에 지금까지 신원 확인된 분들의 숫자를 보면 약 583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물론 갈 길이 많지만 그래도 이 583명의 신원 확인이 중에 절반 이상이 지난 10년간 이루어진 거였거든요. 그래서 신원 확인에 가속도가 붙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굉장히 큰 성과고요. 최근에 또 그 외에도 급부상한 유해 신원 확인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하와이의 일명 펀치볼 국립묘지에 묻혀있던 이름 없는 용사들, 무명 용사 묘가 70년 만에 개장이 됐고 이에 따라서 유족들의 큰 기대를 모으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펀치볼 국립묘지에 한국전 무명 용사로 남아있는 분들이 한 650명 정도 되거든요. 그 묘를 전체 앞으로 한 7년 정도 계획으로 개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유족들이 간절히 요청해온 바고요. 그래서 진행은 순조롭게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유해 숫자가 너무나 많다 보니까 그게 조금 작업이 힘들고 그다음에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재택근무를 시작하면서 당분간 묘지 재개장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래도 이제 다시 저희가 근무를 할 수 있게 되면 그때 바로 다시 개장 작업 시작해서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자, 지금까지 쭉 설명을 해주신 여러 가지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직 한 5천 명 정도로 추산되는 미군이 북한 땅에 묻혀 있습니다. 미북 관계가 지금 꽉 막혀 있기 때문에 추가 송환 조짐은 뭐 현재로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직접 북한에 들어가서 유해를 송환을 하셨고 또 이후에 신원 확인까지 직접 하고 계신 분으로서의 바람이랄까요? 어떤 메시지를 보내고 싶은지 묻고 싶습니다.
유해를 송환해오고 신원 확인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아직도 북한에 많이 남아있는 분들이 하루라도 빨리 그 유족분들이 살아계실 때 하루라도 빨리 저희에게 와서 저희가 신원 확인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지금 정치적 상황이 쉽지가 않은데요. 그래도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그런 유해 송환이 계속 이루어졌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네, 오늘 여러 가지 설명 또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미국 국방부 산하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국 DPA의 한국계 미국인 인류학자 제니진 박사로부터 한국군 유해 147구의 송환 과정과 미군 유해 신원 확인 현황을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백성원 기자였습니다.
오랜 세월 인디언 원주민들의 터전이었던 신대륙 아메리카. 1492년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는 스페인 왕의 명령을 받고 인도와 아시아를 찾아 항해를 떠납니다. 1776년 신대륙에 정착한 유럽인들은 영국의 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해 독립을 선언합니다.
단결된 식민지들은 자유롭고 독립된 국가이며 대영제국과의 모든 정치적 연결은 끊어져야 합니다.
1862년 흑인 노예 제도를 둘러싸고 남북 전쟁이 벌어집니다.
선터 요새의 항복을 받아내시오. 만약 끝까지 이를 거부할 경우 섬터 요새를 파괴하시오.
라디오로 듣는 미국 역사 VOA 이야기 미국사 많은 애청 바랍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지역의 자세한 오늘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북한 지역 오늘은 대체로 구름 많이 끼겠고 개성과 강원도 평강 지역에 오후에 5에서 40mm 정도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지역별 자세한 날씨입니다. 평안남북도 지역 대체로 구름 많고 평양과 남포 쪽에 오전이 맑습니다. 또 신의주는 오후에 맑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는 19도로 시작됐고 양덕은 17도. 신의주는 20도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평안 남도 지역이 26도에서 27도, 평안 북도 지역은 30도에서 31도 정도입니다. 자강도 오늘도 매우 덥겠습니다. 중강의 아침 최저가 15도, 강계 18도, 희천 19도, 낮 최고 기온은 29도에서 31도 사이입니다. 황해남북도 지역입니다. 오전에는 맑다가 구름 많아지겠고 개성 지역에 오후 한때 소나기 내립니다. 해주의 아침 최저는 18도, 사리원도 18도, 낮 최고 기온은 해주가 26도, 개성 25도, 사리원은 28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강원도입니다. 구름 많다, 많이 끼었다가 차차 맑아지겠지만 평강 지역은 오후에 소나기 내립니다. 원산의 아침 최저 18도, 장전 17도, 평강은 15도에서 시작되겠고 낮 최고 기온은 25도에서 26도 사이입니다. 함경남북도 지역, 함경북도 지역은 맑겠고 함경남도 신포가 오전에 맑습니다. 또 오후에는 장진지역만 흐리고 나머지는 맑아집니다. 함흥의 아침 최저는 17도, 장진은 12도에서 시작되겠고 낮 최고는 23도, 함흥은 25도입니다. 청진 아침에는 16도, 성진 김책 17도, 낮 최고 기온은 24도에서 26도 사이입니다. 양강도입니다. 구름 많거나 흐린 날씨고요. 풍산 김영권의 아침 최저는 10도, 삼지연은 9도, 해산 14도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풍산 김영권이 22도, 삼재는 20도, 해산은 26도로 예상됩니다. 해상 날씨 보겠습니다. 동해상은 맑겠습니다. 서해는 오전에는 맑다가 점차 구름 많아집니다.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이 1에서 2.5m, 서해 북부 해상 0.5에서 1m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잠시 뒤 VOA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새벽 4시부터 시작되는 VOA 아침 방송 청취를 위해서 단파 5875, 7365, 7485kHz로 주파수를 맞춰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출발 뉴스쇼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비오에이 세계뉴스입니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북한과의 확실한 진전이 더뎠지만 대화와 진전을 위한 문은 여전히 열려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30일 워싱턴의 민간단체 국익연구소가 개최한 가장 긴 전쟁 한국전 70년 화상 세미나 축사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대로 미국은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의 지도력 아래 밝은 경제적 미래를 성취하는 것을 보고 싶어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우리는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제시한 목표를 달성하고 관여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미국과 북한의 관계를 완전히 바꾸고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며 한반도의 비핵화를 이루고 한국 사람들을 위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를 보장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도발을 피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 의무를 준수하며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협상에 복귀할 것을 계속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현대 미한 동맹이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는 점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자국 내 일부 미국 언론사에 활동과 관련한 정보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이를 중국 내 일부 미국 언론사에 대해 경영과 관련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AP통신과 UPI통신, CBS, NPR 등 4개 매체는 이날부터 7일 이내에 직원과 재무, 부동산 등의 정보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 정부의 중국 매체 탄압에 따른 상황 조치라며 정당한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중국 거대 통신 장비 업체인 화웨이 등의 장비 구매에 미국 기업들이 정부 보조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미 연방통신위원회는 30일 성명에서 중국의 두 기업을 국가안보 위협으로 공식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연방통신위원회는 화웨이와 ZTE가 제공하는 장비나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유지, 개선하는 등 어떤 방식으로든 이 회사들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 사용을 금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미국 기술 업체들은 연간 83억 달러 규모인 연방통신위원회의 보조금을 화웨이와 ZTE 장비 구매에 이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 미국 통신사들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 때문에 두 회사의 장비를 사용해왔습니다. 연방통신위원회는 이 두 회사가 중국 공산당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며 중국 회사들이 미국 시민들을 감시하고 대규모 스파이 산업 스파이 활동에 연루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이 주요 7개국 G7 대면 정상회의를 8월 말 개최하길 희망한다는 뜻을 일본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정상회의가 8월 말 열린다면 아베 신조 총리가 기꺼이 미국을 방문해 참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의를 8월 말로 앞당긴 이유에 대해 외교적 성과를 위해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6월로 예정된 G7 정상회담도 면대면으로 진행할 계획을 밝혔지만 코로나 사태가 나아지지 않자 9월로 연기한 바 있습니다. 호주 정부가 이를 새로운 국방전략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스콧 머리슨 호주 총리는 인도태평양을 전략적 경쟁이 고조되는 진원지라고 부르며 새 국방계획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호주는 앞으로 10년간 1,800억 달러 이상을 투입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침략을 저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국방력을 구축할 전망입니다. 머리슨 총리는 최근 인도와 중국, 남중국해 및 동중국해의 분쟁 지역에서 보았듯이 영토 주장에 대한 긴장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 지역은 우리가 사는 곳이며 강압과 패권으로부터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주권적인 것을 원한다면서 이 지역에 더 관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홍콩 국가보안법 발효 첫날 홍콩에서 시민 300여 명이 체포됐습니다. 이를 홍콩에서는 1997년 영국으로부터의 홍콩 반환을 기념하기 위해 수천 명의 시위대가 거리로 나왔습니다. 시위대는 홍콩 독립과 끝까지 저항이라는 표어를 들고 홍콩 보안법에 반대하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이에 홍콩 경찰은 시위대에 물대포를 쏘고 후추 스프레이를 뿌리는 등 시위대 진압에 나섰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지훈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새벽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